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20장 그 앞부분에 보니까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게 될 때 모세와 아론이 물을 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와 아론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가데스란 아주 큰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자, 에돔 왕, 에돔이라는 것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자손들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그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가데스에서 머물고 있는데 당신들의 땅, 에돔 땅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당신들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간다면 우리가 다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세가 이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최대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의 길을 선택해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그 땅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마 그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될지 구체적인 그런 모습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도 이때는 이스라엘을 인도했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으면 아마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에돔 땅 쪽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으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아마 에돔 땅을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만약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에돔 땅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었으면 모세가 굳이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처럼 요청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실로 봐서 아마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너희들이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때는 없었을까? 그리고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굳이 가데스를 떠나서 이동을 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격식을 차려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리와 당신들은 형제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그리고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친형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이 혈연관계만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없습니다. 혈연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는 남이 아니다 형제이다 이렇게 내용 먼저 처음 이 사신을 보내면서 처음 가장 먼저 형제지간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했다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했던 애굽을 어떻게 쳐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를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절대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가데스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세 개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난 그 해변길이 있었고 그리고 산지길이 있었고 그리고 왕의 길, 이 세 길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왕의 길이 가장 가깝고 편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 에돔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족과 민족이 그 길에 접해 있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지금 그 길을 가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우리가 왼편으로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거듭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목표가 분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에 그 땅을 지나간다고 할 때 에돔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은 머물 땅이 아니라 그냥 통과할 땅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분명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이 땅에서 좋은 환경들이 우리를 잘 제공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뭐 이쪽이 좋사오니 뭐 저쪽이 좋사오니 이러지 않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 4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라.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만약에 발걸음을 그 길에서 벗어나서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악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명확히 하고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모세 이런 요청에 이제 에돔 왕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이 바로 에돔 왕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아주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240만에 가까운 그런 무리 그중에서 장정 언제든지 군대로 군사로 변할 수 있는 그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무리가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서 행진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조상 때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앙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정도로 완강하게 이제 대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이요. 제가 아마 에돔 왕이었을지라도 아마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한 부족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만 지나갑니까? 그 240만이 키우고 있는 그 수많은 가축들, 양떼, 소떼, 염소떼, 낙타들, 그 짐승들이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 왕의 거절에 이제 모세는 순순히 그것을 피해서 돌아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싸워서 그 길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고자 했다면 싸워서라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에돔 땅을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기업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의 땅을 탐하거나 침범치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이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는 길을 쓰고 이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순순히 물러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수를 쓰든지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모든 백성들이 칼을 들고 이 에돔 민족과 싸워서라도 그 땅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해서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다가 막혔을 때 무리하지 않고 순순히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어떤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치우고 부수고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간다고 해서 항상 나쁜 길이고 그리고 느린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빨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빠른 길도 아니고 그리고 편한 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꺼이 광야로 가지는 무리를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을 우리는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 분명히 그 길이 막혀요. 그러면 그때 막 믿음을 외치면서도 무리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믿음은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데 막 무리해서 믿음을 외치면서 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외치는 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학자들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가데스에서 이 호르산까지의 거리를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아론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우리가 지금 20장 14절로 29절을 보고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이 바로 민수기 33장 38절로 39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아론이 죽었던 때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20장 14절 이 내용은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의 변경 가데스에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이때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한 3년째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0장 22절 말씀에서는 지금 출애굽한 지 한 3년 된 시점에서 갑자기 출애굽한 지 40년째 있었던 일로 그냥 꽁충 시간을 도약해서 한 37년, 38년 그 시간을 도약해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생략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 20장 22절에서는 굳이 37년에는 그런 세월의 차이를 두고 37년 전의 사건과 37년 후의 사건을 한 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20장 초반부에 있었던 미레암의 죽음과 그리고 20장 후반부에는 아론의 죽음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초반부에 있었던 미리암의 죽음과 그리고 광야 생활 마지막에 있었던 이 아론의 죽음을 같이 보여준 이유는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죽음, 1세대 전체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22장에서 이 사건을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처럼 1세대의 죽음을 37년의 세월을 건너뛰면서 22장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1세대를 배제하고 이제 2세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그 불신앙적인 그러한 삶의 청산과 그리고 1세대 즉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과 이방 문화에 물든 세대가 아니라 2세대 바로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율법에 그 순종하며 살았던 그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따가 살아가면서 삶권 어떤 단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절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막혔다고 단절됐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가나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의 통과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1세대의 죽음, 1세대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가 막히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 단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을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에서 만나주십니다. 뭐 시내산, 뭐 호렙산, 그리고 호르산.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뭐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자 여러분, 자 산에서 만난다, 광야에서 만난다, 지성소에서 만난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당사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다른 방해 요소가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은밀한 그러한 만남의 장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그 방해가 없는 하나님과 그 당사자만의 그러한 은밀한 장소를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로 이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특별한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가능한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 언제입니까? 바로 이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2부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1부에 그래서 그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은밀한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특별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호르산에서의 특별한 만남은 무엇인가? 바로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임직식과 그리고 아론의 장례식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해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아론이 죽기 직전에 아론의 옷을 벗겨서 지금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 그 관복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말미암아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지는 그런 임직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산에 올라갈 때는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올라갔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론이 죽어서 그곳에 묻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을 위한 장례식이 그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죽기 전에 먼저 옷을 벗겨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론이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게 되면 그 옷은 이미 시신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케 된 옷을 가지고 새로운 대제사장 임직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이 죽기 전에 먼저 그 옷을 벗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옷을 벗게 되면 그 부정한 옷을 정결하게 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옷이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치를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대제사장이 없는 그러한 기간을 얼마 동안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이 죽기 전에 먼저 그 대제사장의 관복을 벗겨가지고 임지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리 가운데 대제사장의 단절이 없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그 중보자 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의 단절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그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단절이 있으면 혹시 내가 죄가 있진 않았나, 내가 잘못이 있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진 않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죄와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된 단절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